네, 안녕하세요. 올가재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은 지금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을까? 이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년새 미국 주식의 인기가 절정을 달리고 있죠. 특히 코스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이제 줄을 이으면서 이제는 국장 하면 바보고 미국 주식이 답이라는 의견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러원 환율이 최근에 거의 1,500원 가까이 육박하면서 환율 측면에서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한 확신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다모다란 교수님이 2025년 시장의 수익률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모다란 교수님은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재무학 교수로 기업 재무와 가치평가의 대가 중의 대가로 꼽히고 있는 분이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근년간의 주가 성장이 어느 정도로 좋았던 것인지 가늠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8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S&P 500이 연도별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추이를 살펴보는데요. 97년 중에서 71년은 수익이 났고 26년은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수익률은 11.79%, 중위 수익률은 14.82% 정도였다고 합니다. 2024년은 24.88%의 수익률이 났으니까 상당히 좋았던 편이죠. 다만 순위로는 살짝 평범한 편인데 97년 중에서 27번째 해라고 합니다. 괜찮은 추후에 되는 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두드러지는 해는 아니었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2023년도 불장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2023년과 2024년을 묶어서 누적 2년 수익률을 따져보면 57.42%인데 이것은 2년 수익률로 보면 미국 역사에서 탑10에 드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4년의 3개월물은 4.97%로 주가가 20% 가까이 아웃퍼폼을 했고 10년물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64%를 기록했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죠. 그래서 2024년은 2023년에 이어서 굉장한 주식의 호황이었고 채권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러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라면 결국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된 것이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PER을 기준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원문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S&P 500의 PER은 24.16인데 이건 확실히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현격히 높습니다. 197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평균을 내보면 역사적으로 PER이 20을 전후로 등락을 했으니까 현재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여기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추가적으로 PER의 변형들로 보면 어땠는지도 살펴봅니다. 이제 PER의 변형으로 Normalized PER과 Shiller PER이 있는데 먼저 Normalized PER은 말 그대로 이익을 표준화시켜서 계산한 PER 값입니다. 아시다시피 PER은 분자인 시총을 분모인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여기서 분모에 해당하는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널뛰면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 그 결과로 나온 PER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없겠죠? 그래서 분모인 순이익을 대략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장기 평균을 계산해서 처리한 다음에 분자인 시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변동성이나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러 PER은 순이익을 평균화시켜준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Normalized PER과 유사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을 가지고 순이익을 평균한다고 할때 지난 10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까지 반영해서 순이익을 조정한 다음에 시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놓고 보면 Normalized PER은 90년대 이후 20에서 30 사이였고 현재는 35입니다. 그리고 실러 PE의 경우 90년대 이후로 25에서 2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30.55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 평가해도 주가가 어느 정도는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런 판단이 가진 맹점을 지적하시는데요. 이렇게 PER류의 지표들만 보면 지금만 과대평가된 게 아니고 지난 10년 내내 과대평가로 나오는데 그렇게 치면 10년 내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었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했다면 시장 평균에 굉장히 뒤처지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PR 기반으로 보면 고평가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난 10년을 설명할 수 없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 다음 스텝으로 PR의 역수인 earnings yield를 활용해서 밸류에이션을 검토를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S&P의 PR이 대강 25쯤 된다고 치면 earnings yield는 100을 25로 나눈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P 500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대비 매년 4% 이익을 주고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25년이 걸린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S&P에 투자하는 것이 그리 매력이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 earnings yield를 액면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채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무위험 수익률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대안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미국채 수익률 대비 earnings yield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국채 수익률은 장기간 동안 상당히 낮게 유지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초록색의 earnings yield는 2012년 이후 계속 떨어져서 이제 2020년에는 4%에도 미달한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그 기간 동안 이 파란색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높아야 2%대에서 낮으면 0%대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낮은 레벨을 유지했고, 그에 따라 이 채권 대비 이 주가의 매력도가 상당히 이 격차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2022년까지는 최소한 이 주식의 가치가 높은 PR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설명도 2022년 이후 이 시장에서 그렇게 효력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난점이 있는데요. 요 2022년 이후 10년물은 급등해서 4%대 중반에 도달한 반면, 이 earnings yield는 4% 초반 수준이 되면서 급기야 2024년에는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다소 러프하게 말하면 주식에 투자하느니 그냥 국채를 사는 게더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단테님 유튜브에서도 다룬 스탠리 드럭켄밀러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채권 수익률 대비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earnings yield가 채권 수익률을 밑돌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차트를 보고 2024년 이때 요게 이제 크로스가 나왔다고 주식 대신 채권을 샀다면 벤치마크 대비 20% 이상의 큰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earnings yield로 보면 주가의 밸류가 좋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2025년이라고 해서 earnings yield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아니냐라는 반론에 직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핵심 논점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모다른 교수님은 또한 가지 가정을 삽입합니다. 바로 earnings yield를 계산할 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가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기 때문에 보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체로 이익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정적인 수치를 가정한다는 것이죠. 기업의 경우, 그리고 그 기업의 합산이라고 할수 있는 주가 지수의 경우 이익이 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earnings yield를 계산할 때는 고정된 이익 값을 넣게 되면서 미래에 앞으로 늘어날 이익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S&P 500 기업들의 이익을 따져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58% 성장했다고 하죠. 물론 이보다는 좀더 유연하게 이익을 추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성장한다는 것을 가정에 반영하기도 하죠. 하지만 교수님은 이런 사람들도 이익 성장률이 자본 비용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업들의 ROE가 자본조달 비용이나 이자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S&P 기업들의 ROE는 2000년 이후 16.38%로 자본 비용을 훨씬 웃돌면서 아웃퍼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익 레벨을 좀더 급진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모다란 교수님의 논점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기업들은 미래에 더 개선된 현금 흐름을 보이면서 더 높은 이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걸 추정해서 계산에 반영해줘야 주가를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보다 정교하게 시장을 평가해 보시려고 합니다. 기업의 주주가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결국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각 연도별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다음 그것을 적절한 할인율로 넣어서 합산해주면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이걸 S&P 500이라는 주가 지수 레벨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S&P 500 전체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구한 다음 적합한 할인율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인덱스 DCF를 실습하면서 다시 볼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대략적인 개념을 얼추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같은 계산을 통해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S&P 500의 내재 기대 수익률을 8.91%로 추산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무위험 이자율을 빼주면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나오겠죠. 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물의 수익률이 4.58%니까 이를 차감해서 나오는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4.33%로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4.33%라는 주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높은 것일까요? 지금 이 그림이 주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의 역사적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역사적 평균은 4.25%고 최근 20년은 5.15%, 최근 10년은 5.19%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그렇게 높진 않고 역사적 평균에 근접하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수 있죠. 이 수치를 기준 삼아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위험 프리미엄이 다시 4.5%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한 다음, 요 위험 수익률인 4.58%에 더해서 주식의 할인율을 9.08%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2025년과 2026년의 기대 이익을 토대로 2029년 및 2030년 이후의 이익을 구하고 이것을 다시 배당률과 자사주 매입률을 고려해서 실제로 주주에게 떨어지는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죠. 그런 다음에 요 미래 현금 흐름 값들을 요 할인율인 9.08%를 활용해서 하나하나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해서 다 더한 값이 이제 5,261.8로 현재 S&P 주가의 내재 가치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기준 시점의 S&P 500 지수인 5,881.63에 비해서 약12% 정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2% 정도 고평가됐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다모다른 교수님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 예상 가능한 위험을 변수로서 지목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금리도 같이 상승할 것이고 그 경우 국채 수익률, 즉 무위험 수익률은 상승하고 동시에 주가의 할인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의 매력은 한층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으로 시장에 위기가 찾아올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주식에 더 높은 위험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지수 레벨에서 더 하락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무역 마찰 같은 변수도 있어서 이익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지목했는데요. 이것까지 가정에 집어넣고 평가를 할때 현재 주가가 과대평가되었을 확률은 80%, 과소평가되었을 확률은 20%라고 정량화를 하죠. 이 계산에도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 위험 수익률은 아까 4.58%를 잡은 것에서 표준편차 0.46%를 적용한 거고 주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4.5%를 잡은 것을 기준으로 최소 3.75에서 최대 5.25%로 움직인다고 가정한 것이고 또 수익이 하락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해서 요 표준편차를 3%로 또 설정한 식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가정으로 1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상위 20%쯤 되는 시나리오에서 현재 주가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물론 이런 가정들은 부정적인 가정들을 투입했을 때의 결과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가정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수익이 예상보다 높아진다든지 금리가 생각보다 안정된다든지 하는 시나리오도 가정해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 이렇게 뭐 어차피 본인 가정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거라면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가치를 어떤 근거로 추정을 하는지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의 그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미래 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나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했을 때 기존에 내가 이런 근거와 이런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이런 변화들을 집어넣어서 새로 또 나의 뷰를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 좋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습이 가능하도록 또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치평가 탭에 가보시면은 요 개별 종목들을 가치평가하는 것이 있고, 인덱스 DC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이제 가치평가를 해볼 것이고, 기준일은 최신일로 맞추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요 최상단에 연도를 추가할 수 있는데, 최대한 이제 추가를 해서 2029년까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년 대비 성장률도 입력할 수 있는데, 밸리에는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전망치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모다른 교수님의 가정값을 똑같이 또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 입력과 뭐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주식 위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과거 값이라든지, 내재 가치를 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일단은 지금은 교수님과 똑같이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9.08%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터미널 밸류, 요 종료 가치를 입력하면 되는데, 눌러보시면은 입력해야 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 성장률은 장기 무위험 수익률로 수렴해야 한다고 다모다른 교수님이 가정하셨으니까, 1번과 2번 모두 이제 4.58로, 그럼 장기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4.5로, 그다음 장기 ROE는 교수님이 17.5로 가정하셨으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료 가치 현재 가치가 4293 정도로 나오죠. 이렇게 모든 값을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적정 가치를 이렇게 구해 보면 지금 대략 15.65%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다모다른 교수님의 계산과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다모다른 교수님이 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으셨는데 저희는 지금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3주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서 차이가 난 나름대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그 민감도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다른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낙관적으로 움직일 때와 비관적으로 움직일 때 그 상단과 하단을 고려해서 각 시나리오별 그 주가 지수의 레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 해둔 기능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연구 성장률이 무위험 수익률과 동일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키팩터는 연구 성장률과 주식시장 위험 수익률 두 가지로 어느 정도 압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 1에 연구 성장률을 그대로 두고 변수 2는 장기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0.5씩 간격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구 성장률이 변화하는 것과 장기 주식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S&P500의 적정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4169로 최고의 시나리오는 8200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오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합리적인지 어떻게 내가 그 근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특히 요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요동치면서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10년물 금리가 장기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 시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게 10년물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런 것도 여기에 넣어보고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모다란 교수님의 분석을 살펴본 다음 거기서 가져간 수치들을 가지고서 인덱스 DCF 기능을 통해서 가볍게 실습해보는 과정도 거쳤는데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 얻는 게 많긴 하지만 직접 이렇게 수치를 입력해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숫자의 사이즈,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변동하면은 S&P500이 얼만큼 내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감도 이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덱스 DCF 말고도 또 이런 개별 기업들을 가치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상대 가치 평가라든지 DDM이라든지 또 이제 DCF들도 곧 출시가 될 텐데 이런 40가지 고급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펠로 프로그램 3기를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참가 안내 영상도 있고 참가 안내 소개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